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벗겨지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에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죠? 연말이 되어서 많이 분주한 삶을 보내시리라 생각하고 많은 행사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저의 삶을 잠깐 나누면은 그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대학의 동문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오랜만에 참여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봤는데 못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1988 응답하라 이런 그거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내가 이 1988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아왔는가 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추억 속에 빠졌는데 저희 학번이 왜 꿈나무였냐면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호돌이라고 하는 이 얘가 1988년 올림픽의 꿈나무로 올림픽 유망주들을 이제 꿈나무로 육성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학번을 꿈나무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88 올림픽이 굉장히 이 서구나 전 세계에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때 당시에 미소 냉전 체제였는데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함께 참여하는 올림픽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추억이 떠오르시죠? 예. 또 하나 감동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얘입니다. 굴렁쇠를 하는 이게 이제 1분 정도를 그 종합운동장 안에서 1분 동안 이렇게 이 아이가 저 굴렁쇠를 가지고 갔는데 이 굴렁쇠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게 이제 이어령 씨 작품인데 직선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서양에 그거를 바꿔서 원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저기다 담은 것이죠. 그래서 김영태라고 하는 시인이 이거를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잔디밭 위에 쓴 일행시다 라고 적을 정도로 그때 굉장히 이것이 전 세계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컸죠. 이 아이가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윤태웅이라고는 아이가 성장하여서 연예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88년도를 지나서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꿈나무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나는 잘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잘 요긴하게 쓰이는 나무가 되었는가? 제목이 되었는가? 아니면 뗄나무가 됐는가?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이었죠. 여러분의 인생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택하시고 뽑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나무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경에서 두 가지 나무를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이게 그 레바논의 나무에 이제 그이기도 한데 무슨 나무처럼 보입니까 이게?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 나무가 이제 한아름들이 이렇게 하늘로 쭉쭉 뻗어가지고 높이가 한 40m 정도까지 큰 것들은 그러니까 아파트 한 15층 높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 백향목은 성전의 기둥으로 쓰여지는 각 나무 공사의 이제 기둥으로 쓰여지는 나무고요. 두 번째 나무를 보시게 되면은 저거는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씨띠나무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굉장히 은혜받았던 나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볼품이 굉장히 없어 보이죠. 저거 갖고 뭐 할 수 있을까요? 목수들은 아마 저 나무를 회피할 겁니다. 저건 뭐 아무짝에 쓸데없이 보이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저 나무는 언약궤를 매는 채, 이렇게 봉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 않아서. 또 하나 진설병과 상을 매는 채, 그리고 성막과 번제단을 들어올리는 채, 이래서 다 이 채를 만드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볼품없는, 외관상으로는 볼품없는 거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도 목공들이 보기에도 사용하지 않은 나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의 특징을 사용하셔서 요긴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성전이 안 만들어져요. 기둥만 있습니다. 우리들 기도가 대다수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백향목처럼 하늘로 쭉쭉 뻗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큰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가르쳐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다 달라요. 굵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저 씨띠나무처럼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 때, 그것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귀한 인생인 것이죠. 모두 다 백향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으로 좀 앞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36절에 오늘은 성경을 제가 좀 조목조목 살펴드릴 테니까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6절을 보면 2차 여행을 출발하는 지점에 놓여 있는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때를 역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누구요? 예,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거부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저를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영웅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을 영웅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심히 다퉜다는 얘기예요. 위로가 안 됩니까? 아니, 주회를 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데 용서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꽁 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참 위로가 돼요. 아, 다툴 수도 있다. 그래. 그 위로만 가지고 또 달려가 봅시다.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들이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왼쪽으로 삐져나오는 섬인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절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저 위쪽으로 아시아 쪽, 저 갈라디아 부르기아 쪽으로 둘이 갈라섰습니다.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왜 충돌했을까요? 기질 때문에 그래요. 기질. 성격 때문에. 바울의 성격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꽂히면 달려가야 되는. 바나바는요, 관계지향적 사람이에요. 마가가 실수해도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가자 하는 관계지향적 사람입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죠. 서로 관계가 성향이 다를 것밖에 없고 이것이 강하게 충돌한 건데 이게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격 차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고로 제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제 김용성 목사 부부는 저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관계 지향적인 친구고 사모님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저기 고향을 가는데 차로 한 2시간에서 막히면 2시간 반 갑니다. 사모는 찍었으니 도착해서 밥을 먹자라고 하는 주의고 내 친구는 여행인데 휴게소를 들려서 호두 가다도 까먹고 오뎅도 먹자. 이게 늘 이제 다투는.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아주 1년에 가끔 우리 자녀들과 가는 북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북촌에 가면은 그 정상에 이 전체를 내려보는 북촌에 그 카페가 있어요. 그 박물관하고 경험한 박물관에 일전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을 한번 모시고 이 박물관 카페를 모시고 갔는데 거기는 차가 거의 다닐 수 없는 그리고 겨우 다녀봤자 그 주민들만이 통행하는 그런 곳인데 꼭 그런 거에 차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뭐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오냐 그랬더니 내 친구 사모가 거기를 가면 항상 차를 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는. 왜냐면 목적지향적이니까 찍었으면 가야 되는. 내 친구는 저 밑에 차를 파킹해놓고 야 올라가면서 호떡도 사 먹고 뭐 이런 건데 이게 때문에 다투는. 참 안 맞아요. 근데 잘 삽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바나바하고 성격 차이로 다퉈가지고 저 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큰 돌덩어리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다소에 낙향하여 있을 때 자기를 거기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사역자로 부른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도 바나바가 자기는 2인자로 취급하고 바울을 앞에다 전면에 내세우면서 참 바울을 품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의 마음이 바나바와 갈라지고 나서 여러분 괜찮았을까요? 굉장히 무거웠을 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 부담감이 이제 2차 선교행을 가면서 더 일의 성과를 내려고 바울의 독특한 특징이 뭐라고요? 목표지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나바와 헤어졌으니 이 부담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리라 하고 지금 장기로 치자면 차잖아요. 차. 막 이제 막 진군 앞으로 해가지고 막 가는 것이 이게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서 아들처럼 하니까 마음속에 그럼 그렇지 내가 잘 왔지. 응? 저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내가 이 디모데도 못 얻었지 하면서 굉장히 위로함 속에서 선교여행을 막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바울의 마음이 흡족했을 거예요. 곳곳에 들리는 제자의 수가 막 늘어나고 견고해지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막 동력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16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시면 지도를 보세요. 무시아가 어디 있는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저 북쪽에 비두니아 보이십니까? 아니, 보인다 하시고 안 보인다 하면 안 보인다 하시고. 보이시죠? 북쪽으로 가려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드로아 보이십니까? 해변의 도시 드로아에서 발이 꽉 묶여버렸습니다. 아, 이제 시작인데 이제 막 좀 역사를 이뤄야 되는데 내 성격상 아시아를 막 휘젓고 다녀야 되는 바울이 근데 드로아라는 해변가에 딱 발이 묶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보험성과 그런 게 있죠.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 다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때로 내 타이밍과 내 뜻이 아닐 때 막힐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지없이 9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보실까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이를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했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잘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것도 저기 약간 하울링만 좀 잡아주세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 보이십니까? 네,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 보이시죠?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문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도를 말고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물을 던져가지고 걷어들여야 할 영혼들이 쫙 깔려있는 것으로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해서 유럽으로 갔으니 내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물을 던져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적절한 타이밍인데 수일 동안 한 마리도 낚지를 못하는 겁니다. 낚시해 본 분 계십니까?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김태공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끔 데리고 가는데 어느 날은 안 잡히니까 아버지가 작심을 하셨는지 밤낚시를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밤을 꼬박 새겼는데 새벽까지 한 마리도 낚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밤낚시를 안 갑니다. 센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를 낚으려고 1박 2일 동안 있는데 그 새벽에 너무 허탈하고 허전한 마음 그걸 아마 낚시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드로아에서 떠나 빌립보를 왔는데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데 고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사람도 못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빠꾸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허탈감이 꽉 차는 그 시점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로 여러분 내 길이 막힐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잘한 게 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뭐하러 갑니까?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 성경에는 우연이란 단어가 없다 말씀을 드렸죠. 제 목회 철학에도 우연이란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은 우연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마침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여인이 빌립보로 장사하러 오는 그 타이밍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수일 동안 빌립보 성에서 유하다가 하나님의 관심이 이 여인에게 쏠려 있으므로 두아디에라에 있어서 자색 옷감을 끊어다가 빌립보에 장사하러 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필연이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여행 동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유대인과 변론을 하여 꺾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어쩌면은 각 도시에 가서 고관 대작들을 만나거나 지주들을 만나서 막 변론을 해서 꺾어버릴 당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두아디아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을 만드는 한 여자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6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했습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여러분 밑줄을 한번 꺼보시면 좋겠는데 여러 날이라는 단어와 괴로워하였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날을 왜 괴로워했을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괴로워했다라는 단어를 귀찮게 여겼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뭘 귀찮게 여긴 겁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찮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땅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 여인이 자기의 발목을 잡은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여인은 수로 치지 않았던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 이미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바울도 자기가 앞길에 이 여인 때문에 지금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이 여인이 걸림돌이 돼요. 가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또 자꾸 가려고 하는데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바울이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무엇을 읽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가 있는 것을 뒤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이켰다. 여기 돌이켜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슈브라는 단어를 제가 일전에 사용했는데 마음과 뜻과 중심을 완전히 돌이켜서 자기의 뜻을 꺾어 이런 뜻입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귀신의 권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자마자 급작스럽게 근무를 타면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19절 말씀인데 보실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가지고 자, 이 절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바울의 일행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쳐서 바울의 일행을 갖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착고에다가 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매는 이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마음의 뜻을 돌이켜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결과는 감옥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본문을 단순히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찬송과 기도가 하면 옥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영어 단어에 not only but also가 있어요.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삶에 묶여 있을 때 찬송과 기도를 터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렸으면 바울과 실라는 뭐 해야 됩니까? 감옥을 빠져나가면 됩니다.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뭐 했어요? 벗어졌습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러 뭐하러 했어요? 자결하라 했습니다. 바울이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어요. 바울이 소리칩니다. 크게 소리 질러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감옥을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왜 안 빠져갔을까요, 여러분? 그 묶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옥문을 터쳐줬으면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큰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밤중에라고 25절은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감옥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폐악한 자기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와 같은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소에 낙향했을 때 하나님 바나바를 통해가지고 자기를 또 찾아오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묵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선교 지역을 쭉 살펴보니까 저 북쪽에 있는 북아시아 쪽에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는 막 차처럼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업적을 막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가슴이 어디냐면은 저기 유럽 땅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 땅으로 그 일행을 묶으셔서 우연히가 아니라 마침내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한 영혼을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땅에 도착해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나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수일 동안 자기의 일행을 잡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여종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람이 귀함을 여기고 그 영혼에게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간수예요.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옥문이 열렸다고 여기를 나가면은 저 사람은 죽기 때문에 저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고 그 간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저 간수의 영혼이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축복이 바울과 실라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방에 와서 짧은 시간 묵상을 쭉 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학창시절에 전도사님이 계셨고 교사분들이 계셨고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저를 지원하고 인정하고 해줬던 사람들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령의 유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축복을 자칫하면 수가 많아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통곡하는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 본질이에요.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아니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중보를 놓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29절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31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거는 전도부의 공식적인 암송 구절로서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나의 일행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너를 만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너는 귀한 존재라는 것, 나의 일행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옥 속에서 너를 만나게 하셔서 너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너의 영혼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 인생이 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므로 그를 믿고 기동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 인생의 큰 전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명제적으로 명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라.
마지막에 보면은 저를 따라 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실하다는 단어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재해석해 볼게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간수를, 귀신 들린 여종을, 루디아를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인생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하시고 법적으로 회방시키셔서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한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 말씀드리고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집을 이제 뭐 좀 고치고 하잖아요. 어느 날 이제 우리 딸이 아빠 그 여성들의 미용을 위해서 이 샤워기 그 위에 꼭대기를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뭘 하나 사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렌치로 막 해가지고 너무 꽉 조여가지고 하기가 귀찮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미루다가 또 얘기를 하길래 이제 이틀째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싹 바꿔놨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오, 아빠 살아있네? 그러는 거예요. 오, 살아있어? 그럼 아빠 죽었냐? 그랬더니 아빠의 노릇을 했단 얘기잖아요. 자기네 이가 악임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동하는 겁니다.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부둥켜 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상황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살아있구나, 살아있네. 살아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로마서 1장 17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심으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바울처럼 목적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업적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셔야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축복의 사람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영혼에게 있음을 보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